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되게 허망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이것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누리는 자들을 세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부족함을 짓게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부족한 데 그저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다시 말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전체 문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시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사귐이 있으면서도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빛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제게 먼저 눈에 많이 다가오는 단어는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요한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럼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무엇인가? 이 얘기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귄다라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용도 폐기가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용례가 남녀 사이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도 이 남녀 사이의 사귐에 대해서 이 단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애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사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귄다는 건 첫 번째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 나랑 사귈래? 난 다 널 좋아하진 않지만 네가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귄다라고 하는 건 뭐가 들어가요? 이게 참 좋다. 그렇죠? 매력 있다, 뭐 마음에 든다, 어떤 지점이든 아, 이 사람 참 좋다라는 것이 사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으면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둘이 되게 붙어 다녀요. 같이 행동해요. 뭐 같이 해요. 그래서 야, 니는 사겨? 그럼 한쪽이 아니? 이러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표정으로. 왜 그래요? 아, 내가 저런 애를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귄다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뭔가 생활의 공유 이런 거가 아니라 되게 좋아한다라는 게 좀 전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사귈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은 사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트죠. 그렇죠? 무리해서 만납니다. 왜요? 보고 싶으니까, 그쵸? 아, 난널 좋아해. 난 너랑 사귈 생각이야. 근데 내가 시간이 되면 연락할게. 다음 달 중순쯤이면 시간이 날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나랑 사귈 마음은 없구나. 라고 느끼죠. 왜 사귀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있고 싶다가 포함되어 있죠. 사귐이란 건 둘이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나랑 그러니까 사귄다고 하면서 만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귀면 보고 싶기 때문에 자기 일정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처박아내고 해서 시간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나를 보러 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못 보면 되게 아쉬워하고 이러면 아, 이 사람이 나랑 사귄다라고 느끼는데 잠깐 보러 오느니 안 오고 전혀 아쉬움이 안 느껴지고 하면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인생 행복하셔도 자주 못 보러 갈땐 아쉬움을 충분히 표현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 그렇죠? 사귀면 뭐가 포함돼요? 궁금하다가 포함돼요. 알고 싶다가 포함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귀면 맨 먼저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면 맨 먼저 인생 그래프 그립니다. 관계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난 어릴 땐 이랬고 중고등학교 땐 이랬고 대학 땐 이랬고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요. 왜요? 이 상대방이 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나도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인생을 쭉다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내밀한 얘기들도 좀 하고요. 깊은 얘기들 좀 나누고 다 합니다. 그것만 하나요? 아니죠. 가벼운 얘기도 하죠. 오늘 뭐 했고 오늘 뭐 했고 오늘 뭐 했고. 그래서 사귀는 사이에서 뭐 하게 돼 있어요? 궁금하게 돼 있어요, 되게.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지금 뭐 해? 지금 뭐 해? 그래서 되게 심하신 분들은 좀 과도한 분들도 있죠. 하루에 막 열몇 막 계속 카톡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전 그만큼은 아무리 사귀어도 안 궁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궁금하죠, 그렇죠? 오늘 어떤 마음이었는지, 오늘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귀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로 맞춰가죠. 맞춰간다는 뜻은 뭐예요? 저 사람한테 나를 끼워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맞춰간다는 건 사귀면 연결되고 싶어해요. 연결되고 싶어해요.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의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쿨. 친구끼리는 이럴 수 있고 사귀지 않는 친구끼리는 이럴 수 있죠. 친하지 않은 친구끼리는 이럴 수 있고 직장 동료 사이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되게 젠틀하고 쿨한 사람인데 왜 애인만 생기면 부부만 생기면 자꾸 싸우느냐? 왜요? 난 이 사람이 이걸 연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는 연결이 안 됐어도 괜찮아요. 뭐, 넌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하는데 이 사람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을 부딪혀내면서 서로 접촉점을 만나면서 생각을 연결시켜라고 감정선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부딪혀가면서 감정선을 연결시켜야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이 맞춰가는 게 닮는다를 만들죠, 그렇죠? 계속 맞춰가면 둘이 계속 맞춰가면 한쪽이 한쪽에 맞춰주는 건으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거랑 전혀 다른 거고 둘이 계속 연결하고 싶어하는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귄다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알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한다. 이게 사귐이에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춰가요. 나중엔 닮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가 돼요? 생기가 되죠. 여러분, 그냥만 들으면 세상에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랑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만나?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고. 매일 연락해야 되고 이 사람 맞춰야 되고 세상 쓸데없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안 사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왜 사귐이 우리한테 더 기뻐집니까? 사귐이 없을 때 생기가 없어요. 사귐이 있을 때 뭘 줘요? 생기가 줘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을 때그 대상과 사귀고 있어서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을 때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생기가 돼요. 이게 선물이 되죠. 그래서 사귐은 그 자체로 우리 간에 뭐가 돼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해줘서 좋은 거, 이 사람이랑 뭐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귐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중요한 인생을 담당한 하나의 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로서 주로 상상한 사귐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사귐은 우리 가운데 좋아하는 것이고 보고 싶은 것이고 궁금한 것이고 맞춰가는 것이고 생기를 주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처음 써봐서 그래요. 사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안 되네. 사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추상명사가 사귐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실제하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건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을 우리가 체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사귐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이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나갑니다. 그렇죠? 사귐은 단지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음이요. 하나님 사람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랑도 사귀고 애인이랑도 사귀고 친구랑도 사귀지만 일과도 사귀고 즐거움이랑과도 사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애인이랑 사귀잖아요. 애인이랑만 사귀어요? 그렇지 않죠. 애인이랑도 사귀지만 친구랑도 사귀죠. 친한 친구는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물론 애인은 일주일이고 친구는 월 단위죠. 애인은 주 단위고 가족은 일 단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은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그래요? 뭐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럴 수 있죠. 보고 싶은 사람.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에 한번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맞춰가고 그 사람 있어 나한테 생기가 되고 그렇죠? 나한테 중요하고 그래야 친구죠. 근데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난 보고 싶은데 얘는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냥 보자니까 보는 것 같아. 난 얘가 궁금한데 얘는 내가 안 궁금한 것 같아. 그냥 지 얘기만 계속해. 뭐 이러면 우리가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일방적인 관계인가? 얘가 나를 소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상호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데 뭐가 들어요? 사귐이라는 개념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만 사귀는 게 아니라 일과도 사귀어요. 저는 일이랑도 사귀는 것 같아요. 전 제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제 일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을지. 계속 신경 씁니다. 그리고 일을 좋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잘 알고 싶은데 멈추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 일을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꽤 긴 시간을 쉬라고 생각하면 총껏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일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어 저한테도 이렇게 생기가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저를 어느 정도 이상 맞춰가죠. 제가 이 일에 맞지 않은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를 어느 정도 맞춰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 일과 사귀고 있죠. 일과만 사귀나요? 많은 사람들은 놀이와 사귑니다. 뭐 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요. 음주가무입니다. 술 먹고 떠들고 노는 거. 그렇죠? 음주가무를 좋아해요. 예. 사귀어요. 라고 표현해볼까요? 이 놀이와 사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해요. 음주가무를. 그리고 꼭 무리해서 시간을 내서 그것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요. 그것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의 음주감을 즐기기에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면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맞춰가죠. 그렇죠? 뭐 그거 외에도 뭐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그 놀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놀이를 사랑, 그 놀이와 사귀면 그것에 나를 맞춰가는 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와 사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귀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과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인이랑과도 사귀고 친구와도 사귀고 놀이와도 사귀고 일과도 사귄다면 여러분 삶에 되게 일상에 큰 생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일과도 사귀는 것이 아니고 내 놀이와도 사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친구와도 사귀지 않고 내가 이성과도 사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삶의 전체로 생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그럼 사귀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애인 사이인데 사귐이 끝났을 수 있죠. 어떻게? 애인인데? 사귀어봤더니 별로다. 이러면 사귐이 끝나가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얘가 되게 좋았는데 알수록 얘가 되게 별로야. 사귐이 좀 끝나가요. 그러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그래서 보는 약속이 생기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사귀는 사이일 때 만나는 건요.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영화를 보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마시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려고 만나는데 거기에 뭔가를 그냥 채워넣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에서의 대화는요.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둘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이나 얼굴 쳐다보고 있을 건데 그냥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에서 대화는. 그렇죠? 근데 사귀는 사이가 아닌 상태가 되면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져요. 왜? 이 사람이랑 있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요. 그냥 꼭 재미있는 영화를 봐야 돼요. 즐거운 걸 해야 되고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애인이 있으신데 그 사람이 스케줄을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면 조금 관찰을 해보세요. 얘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데 자꾸 얘기해 주니까 지루해요. 난 네가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하고 네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안 궁금하고 네가 어릴 때 무슨 일 있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힘들어서 얘기를 끊어먹고 조금 그렇죠. 안 궁금해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과 사귀는데 여러분들이 안 궁금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안 맞춰요. 내가 너에게 맞추려고 노력할 생각도 없으니까 너도 나에게 맞출 생각하지 말고 대신 날 거슬리게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베이스하게. 나에게 너 안 맞출게. 너도 나한테 맞추지 마. 근데 날 거슬리지 마. 이 사람은 네가 맞추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죠. 이 사람 맞추라는 얘기는 사실 이 구도로 가요. 근데 자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귀지 않는 연애예요. 만나고 있긴 하지만 친구도 마찬가지. 이건 사귀지 않는 친구예요. 쟤는 내가 안 궁금해요. 쟤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고요. 쟤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쟤는 나한테 맞출 생각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귀지 않는 친구예요. 내가 일을 해요. 내 일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일에 나를 맞출 생각도 없어요. 이 일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일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과 사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과 사귀고 있고 무엇과 사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과 사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과 사귀고 있고 무엇과 사귀고 있지 않는가를 기억하시는 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내 삶을 다시 한번 전체로 다시 정리해내실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도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오바마를 알듯이. 그렇죠? 전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겠죠.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렇죠? 그냥 만나본 적 없어요. 알아요. 알기만 해요. 근데 그분의 강의나 그분의 어떤 연설이나 이런 거에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저게 맞아. 저 방향이야. 저런 식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다면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견해를 나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요. 그럼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수준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는 것. 제가 기억도 안 나요. 15년 전인가 14년 전인가 제가 강남에서 지나가다가 김희애님을 뵌 적이 있어요. 지나가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좀 작으신데. 정말 제가 만났다고 말하는 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만났다고 하기엔 저분이 저기 서 계신 걸 제가 눈치만 한 15초 정도 바라보다가 나도 사회적 품위가 있지 이러지 말자. 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능 프로 나오시건 드라마를 나오시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나오셨다. 활동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응원하고 팬이에요. 한번 만나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나가요? 잊혀져요? 아니에요. 연예인을 한번 만나도요. 그게 나한테 개인화돼요. 내가 브라운관에서만 스크린에서만 그 사람을 보다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도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개인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서만 만나다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내가 느꼈어요. 그럼 그게 개인화돼요. 되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1대1로 연결됐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고2 때 한 번 만났어도, 대학교 4학년 때 한 번 만났어도, 뭐 인도 단기 성교 가서 한 번 만났어도, 내가 내 책상에서 눈물 흘며 기도할 때 한 번 만났어도 그게 개인화돼요. 그 한 번의 체험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번째는 동행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동행은 3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동행이란 건 뭐예요? 일상을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란 건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제일 1단계로 표현해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받는 거. 이것도 동행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이슈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마디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적인 장면들에서, 그렇죠? 삶의 일상적인 장면들에서 내가 그냥 아 이제 내가 이 부분들에서 전에 내 마음대로 썼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마디가 있으면 이 마디마다 하나님 이 마디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 중요한 문제를 함께 상의하는 동행이 2단계일 거예요. 이거보다도 좀 신앙이 깊어지면 3단계 동행이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되면 이게 동행의 완성이죠. 그렇죠? 이게 3단계 동행. 동행의 3단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그래도 그냥 동행. 사귀는 것과 달라요. 4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 여러분 보세요. 동행을 볼까요? 비교치니까 동행도 되게 중요한 건데 동행하셔야죠. 동행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가요. 같이 지내요. 근데 이 같이 지내는 게 왜요? 이 사람 이분이 주는 가이드가 너무 정확해. 이분이 주는 도움이 너무 힘이 돼.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이 이분이 얘기하는 가이드에 반발할 생각이 없어. 좋은 조언이야. 이분이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분이 나를 필요하다면 나도 도울 마음이 있어. 이걸 뭐예요?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좋은 직장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매일매일 만나죠. 동행하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요. 함께 일을 해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나도 돕고 그도 나를 도와요. 되게 좋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죠. 근데 누가 둘이 되게 친하네. 사겨?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일이라는 공간과 영역에서 서로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귀는 거랑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둘이 되게 친해요. 같이 일해요. 같이 생활해요. 같이 살아가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너무 좋은 동역자예요. 근데 둘이 사겨? 사귀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귄다라고 하는 건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동행은 나쁘게 표현하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잘 모르지만 병원에서 왠지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아침에 교수님이랑 뭐 레지던트들이랑 이렇게 인턴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오늘 브리핑 하잖아요. 그럼 오늘 어떤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가 있고 막 그러면 교수님이 그 환자는 이렇게 하고 그 환자는 이렇게 하고 그 환자는 저렇게 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야,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 일은 저렇게 저는 저렇게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오더를 안 받으면 인생에 내가 망치게 돼 있어. 너무 좋은 교수님 아니야? 사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동행까지는요 동행의 신앙까지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기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기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르호보암선, 제로섬.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같이 풀어간다. 이젠 문제가 풀렸네라는 제로섬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동행까지는. 그래서요, 삶이 되게 잘 풀려가잖아요. 그럼 동행의 장면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빛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동행까지에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의 생활은 바뀔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환경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라는 질감 자체는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 등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 내가 볼 때 매일 아침 큐티해요.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께 도움받아요. 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인생에.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예전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결과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질감이 바뀌는 건요, 동행이나 체험이나 지성의 변화,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바뀌어요? 사귐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연애 안 할 때는 되게 애가 까칠하다가 연애했더니 애들이 되게 애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다정해지고 그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귐은 사람을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 있었더니 사람들이 되게 부드러워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사귐은 굉장히 사람을 자연스럽게 바꿔요. 사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사귀면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하죠, 그쵸? 하나 더 가서 이거 오늘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 좋아하죠, 그쵸?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물어보자. 하나님 좋아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왜? 보통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교수나 CEO처럼 생각할 때 그래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잖아. 가르쳐주면 배우고 시키면 하는 거지. 사귀는 지점과는 되게 많이 다르죠. 물어볼까? 하나님 좋아해요? 아,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래요? 하나님 되게 좋은데? 하나님 되게 좋아요. 하나님 성격도 되게 좋고 외모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날 대하는 태도도 되게 마음에 들고 마음도 되게 좋고 하나님 되게 좋은데? 하나님 좋아하는 거 1번. 두 번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요, 이 사귀는 사람의 기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큰 질적 차이가 있어요. 사귀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내용이 안 중요해요. 지금 이 내용의 응답을 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할 얘기 다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틈이 나면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잠깐 멈춰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묵상하며 기도하거나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전에 했던 표현으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카페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에 집중하기도 하고 집중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는 게 사귀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는 게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누리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잘, 하나님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스케줄이 이번 달 안에 이게 결정이, 그럼 오늘 내가 회의예요, 회의.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사귀는 사이에서는요, 동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이 없으면 안 돼요. 동행이 꼭 있어야죠. 하지만 동행하는, 원래 그래서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귐으로 신앙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해요. 인생의 가이드를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들추고 내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금해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궁금해요. 하나님의 인생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을 겪으시면서 야 이러셨구나. 그러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리고요. 아 중보기도도 궁금함에서 나오는데 중보기도의 하나의 측면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인데 한 중보기도의 한 측면은 이거죠. 이 사람이랑 내가 되게 친한데 얘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청탁 좀 늘려고 하는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얘는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얘가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대신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 하나님께서 좀 개입을 하셔서 얘 직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좀 좋은 자리 없으시냐고 이게 내 청탁형 중보기도고 필요하죠. 그건 뭐에서 출발하는 이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죠. 있으셔야 하셔야 되고 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중보기도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생 그래프가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오늘의 일상,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삶의 현장에 저런 이슈들이 있고 이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저 사람의 삶의 정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궁금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느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이 궁금해, 하나님의 일상이 궁금해서 묻는 중보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맞춰가요. 맞춰간다는 건 아, 하나님 신, 난 사람 이렇게 위계가 너무 선명하잖아. 까랑 까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랑 내 생각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감정이랑 내 감정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나랑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은 이렇다. 닮아야 한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춰지고 맞추고 싶고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의 분쟁이 있죠. 그건 진짜 사랑 싸움이죠. 한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한 왜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건 이렇게 느끼세요? 라는 그 스트러글 있죠. 왜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맞춰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맞추세요. 일방적으로 맞추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사이가 되는지를 맞춰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나한테 어떻게 돼요? 중요해지죠.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귐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귐의 사람을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사귈 때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이요 일과 사귀어도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일과 사귀어도 달라요. 그 사람이 놀이와 사귀어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드라마 끝나서 슬플 때. 웹툰 끝나서 슬플 때. 왜요? 그 놀이가 나한테 뭘 줬어요? 생기를 줬죠. 그 놀이가 나에게 생기를 줬는데 그 놀이가 끝나도 이 사람한테 생기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젊을 때 한 번씩 겪으셨을 것 같은데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막 술 먹고 막 놀면 되게 막 신나고 막 에너지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갔는데 몇 잔 먹었는데 너무 힘들고 막 축축 처지고 막 맨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것도 인생 재미가 없고 여러분 그 슬픔 알아요? 인생이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 겪어본 적 없어요? 아직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슬프죠? 사람이 뭔가 사귀는 게 끝났을 때 슬퍼요. 여러분 애인이랑 사귀다가 헤어지면 내 절반 정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와 있는 게 좋았고 그를 알아가는 게 좋았고 그에게 맞췄고 그런 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너져 내려요. 다른 표현으로 그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나에게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귀거나 일과 사귀어도요 인생이 이런 생기가 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과 사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충전이 되고 연애하는 것보다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에게 내 생각을 되게 환기시키고 하나님께 맞춰가 하나님께 맞춰가다 보면 그게 내 인격의 전격적인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있는 건 되게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요 빛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내 질감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봤던 친구와 결혼 이후에 만약에 질감이 달라지죠. 예민했고 뾰족했던 친구가 부드러워질 때가 있어요. 결혼 이전의 사람과 결혼 이후의 사람이 달라지죠. 결혼 전에 성격 그렇게 줬던 애가 예민해지고 뾰족해질 때도 있어요. 질감이 바뀌어요. 왜? 그 사귐과 그 관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사귐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와요.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용어를 바꿔봅시다. 한 단계 더. 이게 철학적 용어를 쓰시는 분들 있으니까 딱딱한 용어로 한번 가보죠. 이 똑같은 말을 괜히 어렵게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첫 번째 가치관, 뷰를 정리함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고, 지성, 이성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문제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문제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성의 부재, 왜곡된 지성이 그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요. 그게 눈멀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른 지성을 불어넣잖아요. 바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그 뷰의 변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요. 그렇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성찰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인문학이 필요하고요. 철학이 필요하고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심리학이 필요하고요. 상담이 필요하고요. 자기 증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바꿔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더 나은 인간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죠? 또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실천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실천으로 변화되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막상 내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본 사람, 그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것, 내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 것을 경험하는 건 나쁜 것과 싸웠을 때 그 나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실제 그렇게 살아냈을 때 그 삶의 경험과 내가 본 세상이 그 사람을 바꿔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내 방 안에서 내 방 안에서 내가 성찰하고 내가 그 교육하는 것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지만 내가 문 밖에 나가서 내가 도전하고 훈련하는 것으로도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 건 뭐예요? 성찰과 훈련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똑바로 생각하고 실행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나간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가 1번, 2번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1번, 2번으로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3번으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사람이 바뀌는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바뀌어요. 건강 관계를 경험한 것들로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공부로도 바뀌고, 사람은 실천으로 바뀌지만, 사람은 관계로 바뀌어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사람을 가장 궁극적으로 바꾸는 줄 알아요? 관계예요. 왜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으로 형성되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인간은 교육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인간은 경험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인간은 관계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인격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인격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건강한 인격의 상태, 그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란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적 차원과 영향이 달라요. 그건 경험적인 차원과도 영향이 달라요. 그건 관계적인 차원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광적 존재예요. 인간을 지성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되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정의해야 돼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깊이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장 깊은 변화를 경험하려면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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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가봅시다. 모든 철학자가 지성의 끝에서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현대 철학, 근대 철학 다 봐도 모든 철학자가 지성의 끝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타성을 얘기해요. 내가 정말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타성이야말로 인생의 대답이다라고 결론을 얻었어요. 우리 부처님이 그러신 것처럼, 공자님이 그러신 것처럼, 많은 철학자가 그러신 것처럼 이타성이 결론이다라고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이타성이 결론이다 얻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와봐요. 밖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걔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이타성을 결단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아니야 난 할 거야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투쟁하겠어 라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실천은요 우리의 영혼을 견인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영혼을 견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 자체를 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철학적 가치관을 갖는 사랑이나 내가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이타적인 실천을 하는 것으로는요 내가 피로감을 느껴요. 내가 진짜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내 근본적인 질감의 변화가 있을 때, 그쵸? 그 사귐을 통해서 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진짜 내 질감, 내 바닥, 내 가장 근본, 내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내 필요해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귐만이 중심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게 기독교 같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사회적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선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에 대한 최종 결론은요, 진리가 중요해요. 인간적 관계적 존재에 대한 최종 결론은요, 사랑이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사랑이 진리에 우선하고 사랑이 선함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진리와 선함을 견인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독교에서 만난 인간이에요. 인간의 가장 바닥은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가 그 관계적 우리 가장 바닥에 관계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내가 사랑이 내재화될 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함께 있는 즐거움과 그 에너지와 그 생기가 내재화될 때 그 내재화된 사랑은 인간을 선함으로 이끌고 그 내재화된 사랑이 인간을 진리로 느끼게 이게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방식이라고 요한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작년 말부터 제가 고민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보다 분명히 더 성숙해진 것 같긴 한데 내 성숙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 성숙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가. 뭔가 성경에서 얘기한 성숙과 질감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내가 가진 성숙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숙과 뭔가 질감이 달라요. 말을 하면 맞는데 질감이 달라요. 내가 성숙했나라고 생각해보면 성숙한 것 같기는 한데 질감이 달라요. 그때 제가 받은 대답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예요. 저 같은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왜? 제 신앙의 구조는요. 깨닫고 실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본 구조가. 사귐은요. 기본 구조로 안 들어와 있고 부수적으로 붙어 있어요. 저한테 신앙생활은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깨달아졌고 더 많이 실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많이 안 바뀌었다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느끼고 내 성숙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건 내 깨달음과 내 실천을 내 영혼이 못 따라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것이 내 영혼으로부터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기 동감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실천하고 있기는 하고 내가 그게 진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엔 내가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내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변화는 내가 알기론 성경에서 변화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변화는 질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사귐이 부족하다는 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묻지는 헤드처럼 대할 때가 되게 많고 함정 이걸 똑바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아, 저는 제가 대멋대로인데 죄송해요. 이제는 시킨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에 너무 동의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부족해지니까 뭔가 서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봤어요.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젠지.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젠지. 돌아보면 그 시기는요. 그 시기는 지금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보다 실천이 더 없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귀던 시기더라고요. 하나님이랑 친했던 때. 지금처럼 기도를 시작하면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세요. 잠깐만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전 이건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 이제 교회에게 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다시 다 적었어요. 이름 한번 불러보면 이제 또 까먹어요. 얘들도 많아져가지고 그냥 얘는 이렇고 막 아 힘들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나님 말고 다시 뭐 얘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목회는 이렇고 내 개인은 이렇고 사고방식은 어떻고 내 죄는 또 이렇고 또 그 사이 하나님께 아 좀 잘 죄송한다고 잘 부탁한다고 막 아, 잘못했다고 할 때 또 깨져야 되고 막 아, 그러니까 사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사귄 사람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한 사이야. 하여튼 근데 그냥 하나님 이런저런 얘기 그때 나의 채우시는 애 전 그렇게 좀 한 걸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시절 살다가 안 돼. 성자 한번 찍고 죽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성자가 뭡니까? 우리 지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도덕적 실천이 현저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닮아 세속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성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 세속으로 자유해지니까 우리가 면벽을 해야 돼? 우리 불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 세속부터 자유해지는 건 그와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성자 한번 찍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고 삶의 인생에 바쁘고 바깥에서 깨지고 막 그래도 집에서 깊게 사귀는 남편과 애인이 남편과 뭐 아내로 합시다 그러면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기로 그 힘으로 나머지를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사람은 사귀는 것들을 위해서 사귀지 않는 것들을 수단화합니다. 내가 놀이와 사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나랑 잘 놀 사람, 못 놀 사람. 일은 내가 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돼요. 놀이와 사귀면. 사람은요. 자기를 사귀는 것들을 위해서 사귀지 않는 것들을 수단화해요. 내가 이 사람과 사귀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버는 거예요. 내 일과 사귀잖아요. 그냥 일을 해나가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귀는 것들을 위해서 사귀지 않는 것들을 수단화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 사귐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내 삶은 거의 수단화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과 사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사귀는 것을 위해서 수단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우리가 제로를 넘어 신앙적 성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 마칩시다. 그럼 하나님이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랑 사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쉬워요. 사귀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사귄다.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누구랑 사귀고 이 사람이랑 사귀기로 결정, 결혼하기로 결정하죠.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결정해요? 한 3년 동안 애를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결정해요? 누구 사귈 때? 한 3년 동안 다면평가를 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한 3번 만나보고 사귈까?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해요. 그렇죠? 한 6개월 사귀어보고는 결혼할까? 이 엄청난 결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아, 여러분 그 못 믿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쉽게 하시면서 하나님 좀 쉽게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입체 관찰할 거야? 다면평가를 할 거야? 하나님을 사귈 만한지 아닌지. 사귀는 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요. 이 대상을 향해서 내가 씨앗이 있을 때 내가 호감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씨앗이 있잖아요. 그럼 그 씨앗을 가지고 사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좋은 가능성이 보이는데 결과는 아직 없고 열매는 아직 없지만 그럼 내가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귀기로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귀기로 결정하는 건요. 이 마음을 내가 보호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귀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분주해도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려고 하죠. 내가 좀 바빠도 연락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시간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과의 시간을 지켜내면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란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얘랑 사귀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야지. 아, 바빠 죽겠는데 결혼도 해야 되니까 만나긴 만나자.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나 나왔어. 됐어? 그래, 우리 뭐 할까? 뭐 할래? 영화 볼래? 그래, 영화가 제일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면 되니까 깜깜하고 잘 수 있고. 영화를 보자.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죠. 그때는 뭘 갖고 나가요? 그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죠. 설레임을 갖고 나가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얘기에 하나님과 사귀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의 대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어. 내가 기독교인으로 내가 살았는데 성경 한번 띄어야지. 아, 그렇게 안 돼요. 그래, 내가 기도해보자. 내가 인생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보자.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무슨 사귐입니까? 그게 회의지. 내가 하나님과의 공간을 회사로 만들어 놓고 무슨 은혜가 더 있길 바라요. 물론 그런 회의적인 뇌가 있죠. 하나님과 나는 일도 같이 하니까. 그런데 사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랑 일 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내 인생만도 해야 되고 내가 동행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뭐예요? 사귐 있는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귐 있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기도,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성경 공부, 그냥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 왜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 어떤 데이트여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 뭐 이렇게 어려워, 좀 다른 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결혼하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신혼이시거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부부들이 많이 겪는 문제죠. 결혼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뭐가 돼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갑자기 동역자가 되죠. 그렇죠? 애를 같이 키우는 우리는 협력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네가 일을 쉬면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쉬면 네가 일을 해야 돼요. 갑자기 업무가 첨예하게 대립되죠. 그렇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 종일 애를 키우다 보면 둘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사귐의 시간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 상담하러 가면 뭐 하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애 재워놓고 커피 한잔 하시고 영어로 한편 보시고 이 얘기를 다시 하죠. 왜? 사귐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귐이 둘 사이에 없어요? 없으면 결혼을 안 했겠죠.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분주함 속에 방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귐을 다시 한번 갖고 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지성적으로 시작하는 사람 한국 사회 별로 없어요. 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져주시는 그 무엇을 시작하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분주해지니까 이 사귐이 방치된 거죠. 그렇죠. 어디 처박혀버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오늘 내 일상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일 얘기만 가득하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대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일 얘기만 했지 사실 마음을 한 번도 나누지 않았으니까 관계는 계속 같이 해서 점점 서걱거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사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전거는요 망가져서 벌어지지 않고요 녹슬어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목사님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진짜 신기하죠? 그 중간에 쇠몽둥이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전거가 망가지는 건 다 그냥 타이어 바람 좀 빠지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전거 왜 버려져요? 방치되고 녹슬어서 버려져요. 그렇죠? 자전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죠. 아파트 단지 앞에다 매놓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이 묻었을 텐데 신경 쓰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녹슬죠.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 자전거네 저거. 완전 녹슬었네. 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의 사귐이 이렇게 방치됐지 않습니까? 그럼 사귐은 그렇게 박해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인생 분자고 내 인생 바쁘고 아무 생각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이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내 얘기 쏟아놓기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는 계속 더 서걱거리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을 바꿔 그럼 나머지는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귐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제 얘기라 더 신나서 했어요. 설교는 제 영적인 흐름과 상관없는 설교들도 많이 있고요. 제 영적인 흐름과 상관이 있는 설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흐름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내 영적인 흐름만 갖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영적인 흐름에 설교를 할 때가 더 신나요.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은혜를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목사로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무의 숨겨 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제가 갖고 있는 목사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나무의 숨겨 오셔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처음 오셨을 때보다 멀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 잘못이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욕하던 그 교회에 계실 때 더 하나님과 가까우셨어요. 그럼 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체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체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 교회가 거슬리는 건 크게 없어요. 하지만 그냥 왠지 전체적으로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많이 안 주는 교회거든요. 많이 못 주는 교회. 이게 이 교회의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역량이 엉뚱한 데 사용되고요. 몇몇 분은 좀 더 세속적이 되셨어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맞나?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제로에서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거 중요하죠. 언제까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건 본격적인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거 더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신과의 교제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영혼의 구원이고. 내 영혼이 달라진 걸 내가 실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변하는 걸 내가 하나도 못 느끼고 내 영혼은 세속적이구나. 세상 사람은 똑같은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진짜. 지금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영혼에 가장 깊게 들어와서 관계적인 존재인 나에게 사귐이라는 게 일어났더니 나에게 사귐이라는 게 일어났더니 그게 어떤 내 지성의 갱신보다 내 어떤 실천의 훈련보다 이 성찰과 훈련보다 이 사귐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에 진지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귀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하고 애인이어야 하고 친구여야 하고 일이어야 하고 놀이여이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귀는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키고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심으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생기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요즘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내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죠. 저도 동행이 제일 동행하는 게 제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 문제를 얘기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죠. 도움도 받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죠. 공부하셔야죠. 그 가치관을 깨달아야죠. 그 방향성에 동참하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귀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일 얘기만 잔뜩 하면서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다. 가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가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지금 이 순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각하시면서 먼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철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죽은 철학자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읊조리어 내가 실천하고 삶의 기조로 삼고 제가 그랬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고 지금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알든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제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제가 함께 사귀는 것을 아버지 자전거처럼 저 문 밖에 방치해두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관계를 가꾸지 않으면 관계가 상하는데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선 그것을 참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진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가 저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금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 말씀을 피며 주님께 중보하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으로 내 삶과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할 터인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명 한 명이 이 남의 손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귀기로 결정하고 기대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